2017년 3월 19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질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굉장히 혹독하고 좀 길었습니다. 그죠? 뭐 비라면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긋지긋하다 못해 징글징글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이번 비는 이 전라도 표현으로 하자면은 징하게 많이 오는 비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제가 링컨시티 한인교회에 부임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4년 3월 셋째 주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제 1년 지났다, 뭐 5년 지났다, 이런 얘기를 잘 안 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겨울 몇 번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 번의 겨울을 지났다, 뭐 열 번의 겨울을 지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 저희 앞집에 이제 백인 가정이 사는데, 오레곤주 바로 옆에 있는 아이다호에서 왔어요. 그런데도 이 바닷가 날씨에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세 번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이번 겨울이 가장 혹독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 겨울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비가 그렇게 싫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진정한 오레고니안들은 비 오는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오레고니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절대 질리지가 않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미술 작품을 아무리 오래 이렇게 쳐다봐도 절대 질리지가 않고 볼 때마다 새롭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고스톱을 아무리 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죠. 예. 목사님, 저는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화 중에도 이렇게 볼 때마다 봤던 영화인데 꼭 그 장면에만 가면은 눈물이 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어떤 이야기에 딱 오거나 어떤 구절에 딱 오게 되면 매번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어김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막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오릅니다. 막 특히 이제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막 요셉이 몰래 방에 가서 막 울고 오고 또 나중에 동생 베냐민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는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물리치고 막 엉엉 막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목에 가면요. 마치 제가 요셉이 된 것처럼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뭐 어릴 때부터 들은 설교도 많고 읽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꿈에 이렇게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뭐 이런 이제 책도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도 사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렇게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라든지 좀 뭐 거창하게 인생의 비전,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꿈입니다. 그냥 밤에 꾼 꿈입니다. 꿈이에요. 근데 그게 프로페틱 드림이었던 거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어떤 그런 프로페틱 메시지, 예언적인 그런 말씀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좀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요셉만 그런 꿈을 꾸고 형들은 그런 꿈을 안 꿨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야, 아버지 야곱만 요셉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요셉만 편애한 것인가. 좀 기분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가 몇 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화해 이런 거에 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형들도 상처가 많았죠. 아버지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요셉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형들만 그렇겠습니까? 상처로 따지면 요셉이 최고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에 가게 된 그 요셉의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가가지고도요 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꿈 해몽을 잘 해주면서 나 좀 기억해주고 내 사정을 좀 헤아려달라라고 부탁했지만 완전히 또 잊혀져가지고 2년을 더 감옥에 지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때 받은 상처는 뭐 어마어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야곱의 상처, 뭐 그것도 대단하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짐승에 쭉 찢겨서 죽었다 하니까 그 슬픔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형들이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마저 또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막 울부짖고 했던 그 야곱의 상처가 있습니다. 뭐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보다 더 드라마틱한 본문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용서라든지 화해로 이어지게 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럼 도대체 요셉의 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요,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지혜,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뭐 어떤 요셉의 지혜를 이야기할까요?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어떤 지혜?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가든지, 그게 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됐던, 뭐 궁중의 감옥이 되었든지 간에 맡겨진 일들을 정말 잘, 그렇게 처리하고 또 돌보았던 그 지혜? 아니면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잘 해석할 뿐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척척척척 그렇게 대책까지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아,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너만한 사람이 없네. 네가 국무총리 해라 라고 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하게 되었던 그 지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뿐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반대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대돼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고요. 더 많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면은 큰 자가 된다. 큰 일로 맡겨주신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같은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 위의 지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남들보다 먼저 뭐 선점하고 또 먼저 가지고 먼저 이루고 먼저 이름을 내는 것이 성공이고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돈을 잘 관리하고 운용해서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잘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든 아니면 지식이나 경험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든 아니면 흐름과 대세를 잘 파악해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 양질의 정보를 잘 취합하다가 기회를 잘 잡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포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성실하고 근면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끈질기게 하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세우고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지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쭉 나열한 것들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좀 열등한 지혜들입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쉬운 지혜들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먼저 토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요, 그저 이기적인 욕심을 더욱 충족시켜주고 더욱 추구하게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는 그런 지혜들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랍비가, 늙으신 랍비가 나와가지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한 젊은이가 생선을 먹고 있길래 자네 그 생선을 좋아하는가 했더니 저는 생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생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생선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요리해서 먹는 것이군. 자네는 생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생선을 먹으니까 맛이 있거든요. 내 입에 맞거든. 그러니까 생선을 잡아다가 죽여다가 또 구워다가 튀겨다가 삶아다가 먹는다는 거죠. 저는 생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이거 먹으니까 만족스럽고 입맛에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 fish love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채움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례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랑 신부가 저렇게 입장해서 들어올 때는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서로가 막 없어서 못 죽고 막 만지면 좋고 뽀뽀하면 좋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고 뭔가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쭉 걸어 들어와 가지고 거룩한 결혼 예식을 치르고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된 뒤에 이제 행진해서 걸어 나갈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부하시는 거죠. 당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하며 땅을 취하러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당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두려워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심기를 건드리면은 해코지 하실까 좀 두려워하라 이제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혹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아는 지식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읽어드렸던 이 세 구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면서 붙들어준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심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붙들어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오직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앞에서 행하면 된다. 그게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들어가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그게 경외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건강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과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경외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보면요, 도망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추어서 떳떳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여서 도망하여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무엇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제도까지 같이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게 될 때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로 주시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나와라. 죄를 속하여라. 물론 이것도 그림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그림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가 대신 뿌려졌다 간주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요셉이요 굉장히 뭐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처럼 뭐 보일 수도 있죠. 막내로서 막내짓 다 하고 형들의 심기 그렇게 막 불편하게 하면서 사랑은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하면서 아주 그냥 깐족깐족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요, 형들의 잘못이고 문제입니다. 뭐 아버지가 편애를 하든 말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시기와 질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들을 좀 더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요셉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히려 더 어디에 집중해서 보게 되냐면요, 그런 사랑과 은총을 받아 누릴 줄 아는 건강한 자의식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더 많이 관심이 갑니다. 저번에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예 근성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성장했던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노예 근성에 시달려 있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받는 사랑과 은총을 건강하게 받아 누릴 줄 아는 건강한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들도 사랑받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 또 성경에 보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나의 자의식이 흔들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건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더 미워하죠.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한다는 뜻이냐. 더 분노합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합니다. 근데 형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고깝게 보고 막 미워하는데 거기다가 꿈 얘기했더니 막 더 막 미워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은 뭐 기름 붓는 거죠, 불에다가. 근데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야, 철딱선이 없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주 미숙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37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제 아버지한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하고 네 엄마와 형들이 너한테 절이라도 한다는 이야기냐? 첫 번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을 봤으면 좀 생각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꿈을 꾸고도 이야기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요셉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까지 얘기해서 야곱의 꾸짖음도 듣습니다. 이것을 어리고 철이 없고 아직 미숙해서 그랬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고 뽐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에서는요, 장자인데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주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쿨하고 멋있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양도 치고요, 막 잡아가지고 고기도 막 만들고요.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만 쌓여있는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막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꾸짖었죠. 그런데요, 그 다음 절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꾸짖기는 했지만 마음에 간직해 뒀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도 형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사다리가 나오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돌베개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야곱은 알죠.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은 항상 그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무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 하나 잘 키워가지고 아주 많은 자손들을 남겨야겠다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딱 그들에게 처음으로 닥치는 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프라미스와 그 프라미스에 대한 프로비전 사이에는 항상 프로블럼이 있다, 혹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준비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예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이죠.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어지면 얼마나 그게 큰 저주입니까? 리더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요, 모두가 다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뭐 아주 정말 타이트한 커리큘럼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혜는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큰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막막함이 있죠. 모든 감정이 요셉에게는 다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요, 그냥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망가진 인생,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오지 않는 이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 좀 즐길 수 있으면 좀 즐기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자.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아마 잘 찾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해답들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자기 일만 열심히 잘하는 것도 기특한데 이게 보면은 센스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혹시 이러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해답으로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일들마다, 그가 하는 말마다, 그가 하는 제안들마다 다 형통한 거예요. 다 잘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겁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봤습니까? 막 하나님이 영으로 막 형체로 이렇게 어깨에 늘 요셉의 어깨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믿는 그 신이 도와주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시련, 슬픔 그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시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었죠.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내가 막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막 떠든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네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아둥바둥하고 똑같이 신세한탄하고 똑같이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똑같이 감정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은 누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 없는 삶은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본 것이 없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 삶에 봄이 오나 싶었던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오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같이 자자고 꼬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되어 있습니다. 막 젊고 잘생겼으니까 계속 꼬드겼겠죠. 대놓고 그냥 같이 자자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계속 피하다가요, 한 번은 집에 아무도 없는데 딱 단둘이 있게 된 거예요. 또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같이 자자, 자자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 말처럼 내가 요셉이었으면은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아줌마, 기다렸어요. 그동안 외로웠어요. 허벅지를 꼬집으며 이 버림받은 상처감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줌마, 그 따뜻하고 푹신한 품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 주인 아줌마 눈에 잘 들면은 인생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 그 바깥 양반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겠다. 아줌마는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나를 원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처만 봐도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젊은 피를 좀 쏟을 수 있고 이제 좀 내가 뭔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왜요? 아줌마가 못생겨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선별해서 꼭 아내로 맞았지 않겠습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3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 불장난 좀 하다가 괜히 지금까지 읽어온 거 다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앞에 모셔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정당하게 사람을 대하지도 않고 남들 다 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면서 뭐 다들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할 수 있는 선택인가를 늘 돌아봐야 하는 거죠. 아, 목사님은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너무 나이브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매 순간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은 이후 아니겠습니까? 죽은 후에 형제들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자기들에게 요셉이 정말 선대해 주었지만 받으면서도 불안했던 거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편하게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줬겠지만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에 버금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에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뜻이면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한번 심기가 틀어지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늘 경외하였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웠던 요셉은요, 단번에 그 의도와 배경을 간파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울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을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다면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로 그들이 열두 지파의 아버지들이 되며 후손들 가운데 정말 귀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메시아까지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들의 꾀를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꾀에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감정의 물결이 쳐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쭉 살아왔더니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만큼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온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인간적인 꾀와 전략으로 개인적인 원하는 갚을 길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나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세요. 내가 국무총리라고 당신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아, 실제로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다 납득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 둘러싸인 사람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소망과 소명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기 Thank you.